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교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선배 한 분이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예배당 안에 발을 내디뎌 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어린 시절에 성탄절을 맞아 성탄 선물을 받기 위해서라도 예배당에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가 끝났을 때 저의 우려와는 달리 지루했다거나 혹은 공연히 시간을 낭비했다는 표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난 찬송가는 모두 고리타분한 줄 알았지. 근데 오늘 보니 참 친근감이 가더군. 저는 아, 이분이 오늘 은혜를 받았구나 생각하며 막 안도의 숨을 내쉬려는데 그분이 다시 말했습니다. 찬송가에도 블루스와 지르박이 있더라고. 참 멋졌어. 그렇게 말한 그분은 당시 장안에서 소문난 춤꾼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완성된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교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 한자라도 오자나 탈자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초교, 재교, 삼교의 과정을 거친 뒤에 더 이상 탈자나 오자가 없으므로 이제는 인쇄해도 좋다고 마지막 판정을 내리는 단계를 출판용어로 오케이라고 말을 하고 그 행위 자체를 오케이를 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출판사의 편집실은 오케이를 놓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고 출판사의 유능한 편집원일수록 오케이를 정확하게 놓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단 오케이 판정을 받은 원고에는 탈자나 오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80년대 초에 제가 출판사를 경영할 때 편집실에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수차례 선을 보았는데 그때까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선을 보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유난히 표정이 밝아 보이는 그를 향해서 동료 직원이 오늘은 어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 오늘 오케이 놨어.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관심사에 비추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평가하고 또 표현합니다. 춤꾼은 춤꾼의 관점에서 찬송가를 평가합니다. 유능한 편집원은 선보는 것조차도 교정 보듯이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사람이 무엇을 평가하고 표현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른 언어들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소위 천사들의 방언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모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 가능한 언어였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식군의 대명사인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말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제자들을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술이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조롱하면서 술이 취했다고 비난했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바로 술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 자신들이 술꾼이었기 때문에 세상 만사를 술꾼의 관점에서 평가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술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더라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제자들을 가리켜 하필 술이 취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임을 변증하면서 지난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베드로의 주된 관심이 의학이었다면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 취하지 않았음을 의학적으로 해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문학에 몰두한 사람이었다면 자신들의 멀쩡함을 보다 문학적으로 표현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체 없이 즉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했습니다. 베드로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2000년 전 갈릴리 어부 출신에 불과한 베드로를 존경하는 것은 그의 주된 관심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자였다면 2000년의 시차를 두고 베드로와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연결고리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평가하고 표현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 관심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주님의 말씀일 때에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만,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가득 찰 때에만 우리는 허상과 실상을, 빛과 어둠을, 옳고 그름을, 길고 짧음을, 버릴 것과 취할 것을, 행할 것과 금할 것을,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제자들을 조롱했던 사람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조롱했던 자들이 언급한 술의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유의해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은 제자들을 그냥 술 취했다고 조롱한 것이 아니라 새 술에 취했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켜 그냥 술이 취했다고 말하지 않고 굳이 수식어를 붙여서 새 술에 취했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술에 취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조롱이 될 텐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술 취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알게 되면 그 까닭을 자연스럽게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술이 도가 지나쳐서 사람이 술을 취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의식이 흐려집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 자체가 흐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조리가 없어집니다. 평소에 비해 훨씬 많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앞뒤 말이 서로 어긋나면서 횡설수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게 됩니다. 게다가 허세와 만용까지 부리게 됩니다. 천하가 마치 자기 것인 양, 자신이 천하 제일인 양 착각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상실해버립니다. 술이 취했다고 하는 것은 무례하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 세상 타인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이상이 남녀를 불문하고 술 취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술을 끝없이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술고래라고 부를 뿐 술 취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술 취했다는 표현은 이상 열거한 것과 같은 현상들을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자들이 왜 굳이 새 술에 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변방, 그것도 갈릴리의 빈민 출신들이기에 대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주눅들고 은울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쉬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 말을 하는 것을 보아서는 꼭 술 취한 사람처럼만 여겨졌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의 돌발적인 언행을 달리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에게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술 취한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쉬지 않고 말을 했음에도 그 누구도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조리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자세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꺼져가는 촛불처럼 그들의 의식이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오히려 보석처럼 더 빛나기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켜 그냥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새 술에 취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돌변한 언행으로 보아서는 지금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분명히 뭔가 있긴 있는데 그 실체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술꾼들인 그들은 그들이 아는 용어를 써서 새 술에 취했다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새 술은 헬라 말로 글루코스인데 이 단어는 달콤하다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 글루퀴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 수확이 끝나면 포도틀에서 포도즙을 짜내어서 그것을 담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개봉을 하면 그것은 향기로운 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향기로움과 감미로움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콤하다는 의미의 글루코스라고 그 새술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은 히브리 말 티로시를 헬라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갓 개봉한 새 포도주를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티로시라고 불렀습니다. 티로시는 마음을 빼앗는다,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새 포도주의 맛이 향기롭고 감미롭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이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은 제자들을 조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은 제자들을 향한 조롱도 비난도 비웃음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성령이란 새 술에 취해 있습니다. 향기롭고 감미로운 진리의 새 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을 부정하고 비난하려 했던 자들마저도 제자들의 긍정적인 변화, 다시 말해 그들의 감미롭고도 향기로운 변화만은 새 술이란 용어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감미로운 변화가 그들의 눈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함은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잘 알고 우리와 가까운 같은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의 향기롭고도 감미로운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확인한 시간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자신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임을 역설하기 위해서 그때의 시각이 제3시임을 강조했습니다. 제3시는 요즘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기도 시간인 이 9시에 우리가 술 취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의미로 그 시각을 강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과 같은 주요 절기 때에는 아침 10시까지 금식을 하는 관습을 갖고 있었으므로 금식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술을 마신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는 의미로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자들을 조롱하려던 자들까지도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인정했던 그 시간이 이와 같이 아침 9시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침 9시는 그 시간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사람이 가장 세속적이 되기가 쉬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 안에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소의 특성상, 예배 시간의 시간 특성상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에 대해 민감하고 우리의 온 중심이 주님을 향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 9시면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 아침 9시인 내일 아침 9시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세상적인 마음으로 앉아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 9시에 진리에 사로잡혀 하루를 맞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논리의 포로 상태에서 일과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9시에 여러분을 비난하던 사람들마저도 여러분을 향기롭고 감미로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만은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속된 인물로 간주하겠습니까?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에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다 지난 뒤 내일 아침 9시에 판명될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내일 아침 9시에 그 시간에도 성령님을 쫓으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엔 별도의 장소나 별도의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그 시간에도 성령님의 조명 안에 거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시작하는 자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새로워집니다. 월요일 아침 9시에도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대요, 진리의 열매를 위해서 스스로 썩어지는 진리의 밀알이요,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또 다른 언어들, 다시 말해 주님의 혀로 승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마지막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관련해서 여섯 분의 교우님으로부터 소중한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은 은혜의 자국을 남겨준 보배로운 고백들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1년간의 안식년을 보내고 지난해 2월에 귀국한 뒤에 우리 교회 교인이 된 노미숙 집사님의 그날 고백 가운데에 한 구절을 당사자의 양해를 얻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귀국하기 위해 이삿짐을 싸면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하여 사는 것과 절제하여 이웃과 나누는 기쁨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소망하는 자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자신이 얻기 원하는 것을 성취시켜주는 수단 정도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 실족하거나 타락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당장 불필요한 것을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절제 없이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기쁨을 나눌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요, 그것은 자기 부인을 통한 절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사에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스스로 절제하며 이웃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아니 월요일 아침 9시에도 성령님을 쫓아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면 됩니다. 요즘 누가 보아도 향기롭고 감미롭게 그 삶이 변화되었고 또 날로 더 성숙하게 변화되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월요일 아침 9시에도 성령님을 쫓아 살려고 애쓰는 성도님입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저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나 봐요. 어린아이가 아닌 바에야 제가 홀린다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 삶 자체가 홀릴 어른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은 성령님께 사로잡혀 사는 자신의 삶을 농담삼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성도님을 월요일 아침 9시에도 사로잡아주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 사로잡히십시오. 그 성령님께 취하십시오. 성령님께 온전히 젖으십시오. 그분의 지배 속에 사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 9시에도 쫓아 사십시오. 그때 주님을 부정하고 여러분을 조롱하던 사람들마저도 향기롭고 감미롭게 변화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에도 성령님을 쫓아 사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로 승화된 성령 충만한 삶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 됨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오늘이 아니라 오늘이 다한 뒤 내일 아침 9시 월요일 아침 9시에 판명됨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사로잡혀 성령님께 취하며 성령님의 지배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일 아침 9시에도 아니 매일 아침 9시에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관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부정하고 우리를 조롱하던 자들마저도 날로 향기롭고 감미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해주시고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월요일 아침 9시에도 아니 매일 아침 9시에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